예, 12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복음서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행적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부활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 마지막 한 주일을 앞둔 그 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리시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시대 분위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관원들이 그런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에 걸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얼마나 이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냐.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실제 정체를 말해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제 오해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사시대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비롯한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그 이 또 관원들이 살아갔던,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결국 인류 역사가 세상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이 자기 생각과 이제 자기 기대대로 가득 차서 실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명의 길, 그 언약의 길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온전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원래의 길로 다시 되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사역 여정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나 이적, 모든 말씀이 그런 회복을 위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그런 식으로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유월절 이제 6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약 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이런 섬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길이 어떻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한 그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는 게 아니라 주신 그 길을 향해서만 걷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의 힘으로, 순종의 힘으로 스스로 걸어가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역과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다시 이 베다니에 오셔서 머무셨을 때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지 이제 4일 만에 살아났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뭐 사람들이 뭐 떼지어서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를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이 사실이었는지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요,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어떻게 되신다고 해도 나사로를 중심으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실을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이 돼서 계속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대해서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이제는 그 증거까지 다 없앨, 증인까지 다 없애려고 그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 5일 전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유월절 축제에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길에다 깔아드리는 거죠. 왕으로서 이제 존중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나 뭐 제자들은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구약에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열방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아주 겸손히. 정말 구약의 예언 그대로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 정문이 원래 동쪽으로 향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든 간에 장막을 칠 때 문을 항상 동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귀한 분, 그러니까 곧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제 궁을 행차할 때, 왕이 궁으로 행차할 때도 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계속 이제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겠다고 해서 그 무덤을 예루살렘 그 문 동편 쪽에 이렇게 뒀습니다. 거기가 이제 감람산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 같은 경우는 뭐 유대인의 무덤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 시대 그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구약의 말씀처럼 정말 그 왕이 오시지만 너무 겸손해서 그가 왕인지조차 모를 그런 정말 말씀 그대로의 그 일들을 성취하며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호산나를 외치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역할을 행해 줄 거라고 이제 그런 기대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올려드리고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원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며칠 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저들이 들고 깔았던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그런 일들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죽으시기 5일 전 일요일에 이런 행적을 행하셨고요. 다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시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의 행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당하시기 4일 전,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인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좀 시장하셨는지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고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당신이 배고픈데 뭘 먹질 못해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의 그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열매 없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는데 열매 없는 유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될 때, 정말 이제 그분이 오셨고 이제 그분과 같이 협력해야 될 그때 어땠습니까? 먼저 이 언약 백성으로 그런 일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하여 보낸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짝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정말 그것을 즉시 감당하는 그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같은 교회고 그런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건 도저히 어떻게 갱생의 방법, 회복의 방법이 없어서 심판해야 될 그런 무거운 그 종교의 짐짝만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3년 반이나 지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도 이 성전은 지금 여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익숙한 그 이 자기들의 종교의 그 모습 그대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죠.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장소를 여전히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흩어진 이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회복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익숙한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기의 기대를 위한 그런 행동인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이유, 그 부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뭐 요즘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모이든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안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선 곳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곳.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름받은 이유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꾸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아무리 뭐 거대하고 신령한 뭐 예루살렘 성전에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분명한 성경의 그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유월절에 성전에 오셔서 이 장사치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때도 예수님은 그 장사치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들로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또 겪게 되는 대제사장들 또 관원들이 이걸 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지적하고 온전하게 하는, 온전케 하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더욱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자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복음서가 보여주는 월요일의 행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시기 3일 전, 이제 화요일인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수근수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 이 산도로 저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성전 이 정결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유대 바리새파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산 같은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산처럼 단단히 서서 방해하고 어지럽힌다고 해도 그런 종교의 산들은 다 깎일 거고 낮은 골짜기는 다 메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장애물을 깎아내고 길을 닦아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죠.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보일 정도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런 작은 믿음들, 그런 순종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짧게 살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는 일이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 우리와 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걷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한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결단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서로 만약에 지체들과 등진 일이 있다면 먼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성취해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잎사귀만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장로들이 와서 이제 또 예수님께 이제 덤벼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네가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자 하는 예배를 돕고자 하는 이 장사판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내쫓느냐. 그렇게 이제 막 따지고 악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를 되묻게 되죠. 이 질문은 사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자신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온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곤란해질 거고, 사람이 보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이 거의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언자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자기들은 모른다 그렇게 잡았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참 예언자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관원들은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 대하는 그런 이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애써 세례 요한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못 들은 척 거절하고 외면했었을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반박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자꾸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단순히 이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이 백성들 같은 경우 그런 말에 쉽게 흥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금 위협하는 뭐 세례 요한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아마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런 선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이 그런 자신들의 속내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답을 잘못하면 군중들 앞에 드러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잡아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저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그 뭔가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선지자들을 주인이 보냈는데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결국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서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그 시대 관원과 대제사장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죠.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죽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꾸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뭐 세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다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말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문이 다 막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율법학자가 성경의 가장 핵심,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신명기, 레위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긴 역사의 율법의 말씀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 종교적인 어떤 법칙을 잘 지켜라.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심, 이 사랑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될 때 이 율법은 절대 우리를 뭐 속박하는 종교적 굴레가 아니라 또는 뭐 구원을 받는 어떤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긴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땐 그 법들이 정말 바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스스로가 어떤 법이라도 둘 간의 그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죠.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정말 남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표현하고 섬기고 심지어 부모가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이 어느 순간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냥 사랑의 법에 구속되기 원하고 속박되기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더 자기를 어떤 족쇄는 어떤 옥조이는 그런 어떤 멍에같이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종교의 법으로, 종교로 만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를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들의 직접적인 함정을 만들려는 그런 수작들 속에 오히려 더 정확한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제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오신 분명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계속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이제 미래의 예루살렘에 있어질 그런 예언까지도 하시는데 이런 종교적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식으로 모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런 뭐 예언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 불과 30-40년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이제 인류의 종국사적인 종말의 날이 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잘 참고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될 겁니다. 이 재림의 날도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과거 홍수 심판의 날처럼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그런 재림의 날을 너희가 깨어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그런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하는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비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 분명하고 사실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너무도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되고 자주 읽고 묵상해서 참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그런 귀한 진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죽게 되고 이제 팔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날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잡아넣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백성들 모르게 넘겨줄까?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난 당하시기 2일 전,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다가오는데, 수요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뭐,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이제 밤이면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니라,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이제 3km 정도라고 그랬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자들도 많아지고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만 머무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폐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이용하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고난주간 행적을 적은 자료들에서는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렇게 나오거나 또는 마리아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이날 있었다 그러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연대기 성경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 살펴보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볼 때 유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유월절 6일 전 이미 아까 그래서 처음에 말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거쳐서 여리고를 가셨다가 베다니로 오셨던 그 토요일 안식일 그때고 그 장소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수요일에만 그냥 휴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지금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을 찾으셨을 거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성전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나아갈 바를 가르쳤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 점점 더 믿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들의 경우처럼 더욱더 이제 분노가 쌓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더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바닥으로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 부유한 세대 속에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내가 예수를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제 도적같이 임할 그런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당신이 이 땅에서 이제 행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신 대로 전할 뿐이다. 이런 말씀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귀중한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돼서 결국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한 이 장소를 찾아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뭐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작 유월절에 만찬을 드시는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이제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요일 이제 드디어 고난의 날이 하루 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복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또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이제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뭐 이 계명은 그동안 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무슨 새 계명이라고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이 한번 물로 망하고 노아와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모두가 바벨탑으로 무너진 이후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변함없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셨죠.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언급하셔도 또 다른 것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랑의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남게 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혜사로 하여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이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흐르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유다는 어떻게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넘길까 싶다가 바로 이때가 찬스다. 그래서 남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그는 이런 유대 관원과 대제사장을 데리러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던 한적한 장소 겟세마네로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각 나라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자칫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도 예수님 사건을 한밤에 그것도 한참 이 저녁에 거의 새벽에 불과 12시간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전에 바로 잡아다 속전속결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렇게 그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으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새벽 능력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생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참 무너지죠. 바로 전날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막 공략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의롭게 죽을 수 있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비해야 되지만 뭔가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도 똑같은 시각에서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던 선원들과 또 그 위험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걸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주어서 희생할 것인지 여러분의 평소의 이 삶을 통해서 단단히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몸 버리고 마음 버리는 그런 일은 너무 쉽게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날마다의 삶, 신실한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저게 나의 모습이다 깨닫고 바르고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잡히시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새벽에 일부러 이제 그 소집된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 그 이 국회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이 각본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이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하고는 달랐거든요. 당시 나사렛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때 그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지 않아도 뭐 예수님을 뭐 죽이려고도 했고 만나려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앞에 놓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 각본의 대로 흘러가야 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고소를 하니까 이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고 모욕한 다음에 이 안티파스가 다시 이 사람을 빌라도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이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고문받고 모질게 끌려다니느라고 고나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으시는데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수욕을 당하시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유월절이죠.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기까지 정말 지금 잡히신 이 시간으로부터 따지면 불과 12시간 안에 이제 이게 다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12시에 달리셔서 7번의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십자가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12시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만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십자가상에서 결국 운명하시게 됩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죽음의 모습을 잘 읽어보면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아까 끌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 죽음으로 가는 길도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허락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그 욕심에 빠져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지만 그런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은 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회원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준비한 고운 배로 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돌로 입구를 이제 막아놓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관원들은 이 로마의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 권세에 잡혀서 그 돌무덤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인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인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신을 찾아왔던 막달라인 이 마리아를 만나시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십니다. 특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보면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뭡니까? 결국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 또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이 사명, 그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셀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부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때 이제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당신이 못 박혔던 손과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듣고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 출신의 이제 제자들은 그 이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왜 갈릴리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말씀의 근거로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더 신경이 곤두선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더 의심하고 핍박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먹일 생선과 빵도 준비하셔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이 귀한 사역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시기에 이 세상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또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건지 그것도 예언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들에게 이 전할 그 이 전도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증거는 바로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만 목격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보면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 중에도 그 500여 명 중에 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승천과 부활을 봤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증언록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해 하던 육신의 형제, 그 형제들이 처음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초막절에 올라갈 때 그 형제 중에 이제 동생 야고보도 이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또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 근처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이제 40일 정도의 그 사역을 그때 마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의 모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되짚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말씀 하셨으며 또 무엇을 명하시고 부탁했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잘 추적하면서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누가 전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살아있는 증인들이 전달하는 증언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내용의 의미가 정말 살아있는 증인들의 그런 목격한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고 믿는 자들, 듣고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또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차분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 능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능한 힘으로 막 일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 그 시간의 제약 속으로, 또 장소의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또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막 대적할 때 피해 다니시면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 정말 여러분 꼭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능한 능력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우리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깊이 묵상하고 참된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오늘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 마지막 생애를 통해 잘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대신 대속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생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전도로 보내실 때, 또한 승천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백성의 권세, 권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명하신 걸 잊지 마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순종의 삶인 거죠. 어떤 순종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순종.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라 하는데 우리가 대충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깎아서 가감하고 변질시켜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번 우리 2020년 셀 사역이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마쳤고 지금 이제 포스트 셀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 한 해 걸어온 길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셨던 그 길인가 잘 점검해 보십시다. 이 시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되새겨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나아갈 바를 온전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우리가 1월이 되면 익힙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셨던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잘 준비해서 2월부터 이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은 또 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사역해 나갈 때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표적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사역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나가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기억하고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에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이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저들의 가슴에 새기는 일들, 그 사명 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2020년을 되돌아보는 진단의 시간과 2021년의 사역을 위한 이킵 준비의 시간들을 잘 우리가 준비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셀 사역에서 내가 편하고 우리끼리 편한 모임, 그저 교제에만 멈춰있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행적을 살피면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이 부르심 앞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그들 가운데 새기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 그런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2020년을 달려왔는데 이 한 달 잘 되돌아보고 또 2021년에 그런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또 이킵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준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셀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임이 내가 편하고 우리끼리 편한 모임, 그저 교제에만 멈춰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는 내가 되기 원하고 그렇게 가기를 결단합니다. 또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